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억수씨입니다. 오늘은 하체, 다리와 발에 대한 해부학을 다뤄보겠습니다. 작화에 있어서 다리는 뭐랄까 등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등장시키는 경우 분명한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디테일한 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많이 안 그리니까 그리는 데 익숙하진 않죠.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다리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상체보다 하체의 미려한 곡선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오늘은 다리와 발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드로잉할 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뼈로 시작해서 근육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다만 발의 경우 뼈와 근육의 해부학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발은 해부학적 디테일보다는 구조적 형태를 파악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발의 예시를 해설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다리뼈부터 보도록 하시죠. 팔 부분에서도 이음뼈와 자유뼈가 있었던 것처럼 다리뼈 역시 다리 이음뼈와 자유다리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리 이음뼈는 골반뼈고요. 자유다리뼈는 구체적으로 넓다리뼈, 대퇴골, 정강이뼈, 경골, 종아리뼈, 비골, 그리고 여기 귀요미, 무릎뼈, 슬개골이 있습니다. 다리 쪽이 뭔가 팔보다 더 심플하네요. 우선 다리 이음뼈인 골반입니다. 지난 몸통부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반뼈는 볼기뼈,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옹치뼈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 둘은 마치 세수대야 같은 형태를 이루고 나가게 됩니다. 골반의 엉덩이 쪽 움푹 들어간 지점은 엉덩이뼈의 가장 넓은 부분인 대등근이 붙어있는 곳으로 특히 여성에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성적 매력을 강조시킬 때 묘사하면 좋은 랜드마크죠. 자, 이번에는 자유다리뼈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넓다리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퇴골이라고 많이 하죠. 넓다리뼈는 인간의 뼈 중 가장 크고 긴 뼈입니다. 약 성인 평균 44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부분적인 뼈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넓다리뼈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생전의 키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원시인들이 뼈를 휘두르며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들고 있는 뼈가 어떤 동물의 넓다리인 경우가 많죠. 가장 크고 단단한 뼈니까요. 이 뼈는 하체의 기초틀로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하체의 힘센 운동을 담당하는 커다란 근육을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넓다리뼈 머리는 골반뼈 절구 오목에 찰칵 끼워져 있어서 다리의 전후 좌우 상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넓다리뼈 몸통과 머리 사이를 연결하는 목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20도 전후로 꺾여 있습니다. 일직선의 뼈가 바로 관절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텀 돌출된 넓다리뼈 목이 머리와 연결된 구조를 하고 있죠. 이는 좀더 다양한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지만 동시에 넓다리뼈와 골반뼈와 이둘 사이의 걸림으로 운동의 한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깨뼈와 위팔뼈의 구조와 흡사하죠. 넓다리뼈를 머리 쪽으로 들어올린 방식도 팔과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는 제대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만세 자세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팔을 앞으로 내민 뒤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죠. 넓다리뼈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넓다리뼈 머리가 큰 결절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 다리를 내밀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넓다리뼈의 큰 돌기가 중요한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큰 돌기는 측면 볼기근의 중앙지점에 움푹 들어간 형상으로 뼈가 비교적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잘 단련된 탄탄한 근육을 강조해서 남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강조하면 좋은 포인트죠. 이제 종아리 쪽 정강뼈와 종아리뼈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강뼈, 즉 경골은 발목과 무릎을 연결하는 뼈로서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흡수한 충격을 역으로 도약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뼈는 주로 종아리의 편근과 굽힌근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강뼈는 근육 한가운데 묻혀있지 않고 종아리 전면부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죠. 소위 조인트 까인다고 할 때 그 조인트를 막고 있는 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까이면 뼈를 그대로 까이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편 정강뼈는 안쪽 복사뼈를 맡아서 발목의 측면 가동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목 꺾이는 걸 방지해주죠. 종아리뼈입니다. 비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아리뼈는 정강뼈의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앞서 엎침 뒤침으로 손목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노뼈, 잡뼈와는 다르게 정강뼈와 종아리뼈는 그런 회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리가 회전을 한다면 오로지 허벅지 쪽 넓다리뼈가 골반에서 휘적휘적 회전하는 것뿐입니다. 종아리뼈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존재감도 약하지만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팔의 잡뼈, 노뼈를 다룰 때 했던 얘기인데요. 정강뼈와 종아리뼈 역시 이 이중뼈대 구조를 통해서 착지 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분산시켜주고요. 역으로 이것을 추진력으로 전환시켜주기도 합니다. 종아리뼈는 정강뼈의 반대쪽, 즉 가쪽 복사 부분을 맡아서 발목의 측면 운동에 제한을 가하는데요. 종아리 쪽은 대부분 이 두 뼈가 세트로 기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쯤에서 복사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사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숭아뼈라고 하죠. 이 부분인데요. 이 부위는 발목 관절부의 안쪽과 가쪽에 돌출된 뼈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발목의 상하 운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측면 가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살짝씩 꺾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안쪽과 가쪽 복사뼈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이는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발목을 한번 꺾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느 쪽 발목이 더 많이 꺾이시나요? 안쪽이죠. 그만큼 안쪽 복사가 더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리의 귀염뽀짝 소중한 무릎뼈입니다. 슬개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작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무릎 관절 자체는 무시할 게 결코 아닙니다. 무릎은 모든 인체 관절 중 가장 큰 부위거든요. 그만큼 가장 큰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동을 멈추지 않는 한 언제나 사용하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날 수 있는 부위라고도 할 수 있죠. 무릎뼈는 그런 무릎 관절의 부상과 기능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효과적인 힘을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뼈는 넓다리뼈와 정강뼈 관절부 빈틈 사이에서 힘줄 안에 쌓여서 자리한 뼈입니다. 무릎뼈 자체가 독립적으로 노출되어 있진 않죠. 앞서 말했다시피 허벅지 근육과 정강이뼈 사이에 근막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허벅지의 큰 근육이 정강이뼈를 힘줄만으로 들어올리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무릎부가 관절부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허벅지 근육의 힘 전달을 더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무릎뼈의 위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의 해부학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무릎 관절 역시 정강뼈처럼 대체로 뼈가 피부에 그대로 노출된 편이라서 뼈의 형태를 이해하면 묘사가 쉽습니다. 넓다리뼈 관절부 중앙에 무릎뼈가 있고요. 그 주위에 넓다리뼈와 정강뼈 관절부가 감싸고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된 부분을 선으로 묘사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런 두 개의 선으로 묘사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다리의 뼈들, 넓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무릎뼈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할수록 큰 힘을 지탱하기 쉽고 고장도 덜 나기 때문일 겁니다. 다리는 우리의 몸통을 지탱하고 이동을 시켜주는 소중한 부위니까요. 자, 이제 다리 근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리는 신체의 큰 부위 중 하나로 우리의 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동세를 다룰 때 전체적인 흐름, 즉 S라인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흐름이 다리의 뼈에서 근육이 붙여나감에 따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육을 알아보기 전에 다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관절마다 사선으로 빗겨나가는 흐름입니다. 발목의 흐름에서 무릎의 흐름이 반대로 꺾이죠. 이 흐름은 넓다리 네 갈래근의 갈라진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넓다리 뼈 목의 각도도 무릎의 각도와 반대로 꺾입니다. 이런 전환되는 흐름을 통해 다리는 재미있는 S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로 뚝 떨어질 거라 생각한 다리는 평근육인 거대한 허벅지근이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반면 종아리 쪽은 당긴근인 장단지근이 뒤쪽으로 돌출되어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S라인이 형성됩니다. 이 흐름만 알고 있다면 외곽선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의 각 근육이 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론 어떤 라인으로 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허벅지 앞면의 근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근육으로는 넓다리 네갈래근과 넓다리 빗근 그리고 다리 모음근군이 있습니다. 우선 넓다리 네갈래근 즉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보시죠. 굉장히 우람합니다. 넓다리 네갈래근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또 계단을 오를 때처럼 다리를 펴는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넓다리 뼈에 부착되어 있으며 무릎 관절의 펌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넓다리 네갈래근은 이름처럼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각각 안쪽, 가쪽 넓은 근이 있고요. 그 중간을 넓다리 고등근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갈래라면서 왜 세 개만 말하냐고요? 중간 넓은 근은 고등근 뒤에 가려져 있거든요. 이 근육은 허벅지 전면부의 존재감을 담당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쪽과 가쪽의 높낮이 차이로 재미있는 사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근육이 발달하면 팔의 이두삼두와 마찬가지로 하체의 근육맨이라는 인성을 줄 수도 있죠. 다음으로 넓다리 빗근, 봉공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넓다리 빗근은 허벅지 내측에 위치한 얇고 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약간 측면으로 허벅지를 감싸는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까지 이어져 있고요. 주로 제기차기 하듯 안쪽으로 다리를 굽히는 운동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 근육을 기억하십시오. 넓다리 빗근은 허벅지를 묘사하는데 주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육을 경계로 안쪽에는 모음근이 자리하고 가쪽에는 편근인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윤곽에도 넓다리 빗근이 곡선으로 잡아주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경계 안쪽에는 비교적 납작한 입체감을 가진 반면 바깥쪽 가쪽은 넓다리 네갈래근의 우람하고 돌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죠. 넓다리 빗근을 경계로 안쪽에 위치한 근육을 모음근 무리, 내전근군이라고 부릅니다. 모음근 무리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근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큰 모음근, 두동정강근, 짧은 모음근, 두덩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 무리는 다리를 모으는 운동을 주로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두덩정강근, 박근이라고 하죠. 이것으로서 골반의 두덩뼈에서 시작해서 넓다리 빗근처럼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는 다리를 벌렸을 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근육입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측면과 후면 근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넓적다리 뒤근육, 즉 햄스트링입니다. 이 근육은 허벅지 후면을 묘사하는데 주요한 근육입니다. 주로 종아리의 굽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으로서 넓다리 두갈래근과 반막근, 반힙줄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각각 궁둥뼈 결절에서 시작해서요. 각각 종아리뼈 좌우측 관절 쪽으로 나뉘어서 연결됩니다. 이 근육들의 결합으로 다리 관절부의 오금이 형성됩니다. 이 부분은 근육만으로는 움푹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이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아는 무릎 뒤쪽에 오금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허벅지 측면 근육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넓다리 근막 긴장근과 엉덩 정각 근막띠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중간, 큰 볼기근, 즉 소등근, 중등근, 대등근이 자리 잡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엉덩이 근육입니다. 볼기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큰 볼기근이 엉덩이의 넓은 면적을 감싸고 있어서 후면 쪽도 함께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주로 다리를 벌리거나 서 있거나 그 자세를 유지시켜서 도보를 가능케 합니다. 엉덩 정강 근막띠는 넓다리 근막 긴장근과 볼기근을 묶어 골반의 측면과 후면의 볼륨감을 잡아주는 근육띠입니다. 이 띠는 전면에는 넓다리 내갈래근이 후면에는 넓적다리 뒤근육으로 나눠주는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볼기근, 엉덩이근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엉덩이 부분에 돌출된 부피감을 묘사하는 근육입니다. 앞서 남성의 넓다리뼈 큰돌기가 허벅지 측면에 온폭패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점이 대중소 볼기근이 쫙 근막으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근육을 입혀놓고 보면 그 부분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종아리의 정면 근육입니다. 이 부분은 앞 정강근, 종아리근, 발가락 편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주로 발등과 발가락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담당하죠. 앞 정강근은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뼈 시작점에서 출발해서요. 엄지발가락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발가락 편근과 함께 종아리 전면부에 완만한 돌출부를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발등을 들어올리면 이 근육이 활성화되어서 종아리 전면부가 더욱더 돌출하게 됩니다. 반면 종아리근은 짧은, 긴, 셋째 종아리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종아리뼈 후면 쪽에서 출발해서요. 각자 발뼈 아래로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편근 역시 종아리뼈 윗부분에서 출발해서 각각 발가락 쪽으로 자리해서 발가락을 펼 때 그 기능을 하죠. 허벅지의 넓다리 뒤근처럼 종아리 전면에는 정강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강뼈를 기준으로 안쪽은 발가락의 편근육들이 가쪽은 굽힌 근육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후면 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근육으로는 종아리 세갈래근, 즉 하태상두근이 있고요. 그 근육들 끝에 뒤꿈치로 이어진 강한 힘줄, 발꿈치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선 종아리 세갈래근은 가자미근과 장딴지근, 비복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되어 두 겹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가자미근이 안쪽 레이어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로 장딴지근이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딴지근 끝으로 유명한 근막이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힘줄을 통해 우리는 걷거나 뛰기를 할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혈관이나 살로 채워져 있죠. 이 장딴지근에 갈라진 두 개의 근육 덩어리가 후면 종아리의 큰 실루엣을 잡아주고요. 그 아래로 길게 이어진 아킬레스건이 발목의 오목한 부분에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지금까지 다리의 근육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만큼 다리도 여러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제 이 복잡한 레이어를 그룹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다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엉덩뼈 능선에서 고사딘대로 이어지는 경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경계는 다리와 몸통을 구분짓는 기본적인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묶죠. 허벅지 부분에서는 넓다리 뒤근이 기준이 되어서 넓다리 내갈래근과 다리 모음근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한 덩어리로 하죠. 그리고 정면과 후면 가장 외곽선 쪽에는 넓다리 근막 긴장근과 볼기근이 한데 묶인 엉덩정각 근막뒤가 있다 말씀드렸죠. 다리를 측면으로 드는 근육입니다. 그러니 가장 밖에 있죠. 이 근육 무리를 또 하나로 보겠습니다. 무릎 부위는 앞서 많은 설명을 드렸으니 하나로 묶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정강뼈가 기준이 됩니다. 정면의 경우 안쪽에는 주로 뒤쪽에 위치한 종아리 세 갈래근이 눈에 띄네요.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쪽에는 발목과 발가락 평근 무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 묶음이죠. 후면 쪽을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볼기근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그 밑으로 넓적다리 뒤근육, 햄스트링이 5근까지 내려옵니다. 한 묶음입니다. 가쪽에 있는 엉덩정각 근막뒤도 잊지 않으셨죠? 이미 한 그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요? 안쪽에 있는 다리 모음근과 그 아래 넓다리 세 갈래근도 이미 앞서 그룹화한 묶음입니다. 그 아래로 5금이죠? 내려갑니다. 이것도 종아리 세 갈래근 묶음이 딱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이 영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다리의 영역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리의 해부학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발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그 전에 운반각처럼 다리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바로 다리의 Q각 또는 넓다리 네갈래근각이라고도 부르는 각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녀의 각도차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각은 넓다리뼈와 무릎이 꺾여진 정도를 다룬 중요한 해부학적 포인트입니다. 주로 넓다리 네갈래근을 바탕으로 이해하기에 저 근육의 영어 이니셜을 따와서 Q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 역시 남녀의 골반 형태와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성의 넓은 골반으로 인해서 넓다리뼈가 남자에 비해 더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의 위치는 남녀가 크게 차이가 없죠. 이 부분에서 각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골반에서 비교적 직선으로 떨어지는 남자의 경우는 11자 형상을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넓다리뼈의 꺾임이 크기 때문에 Y자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여성의 Q각은 보통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나타나고요. 남성은 약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Q각의 영향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다리를 모으고 있는 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Q각이 다리 관절 운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남성은 보시다시피 일자로 가깝게 다리를 접는 반면 여성은 종아리가 허벅지 가쪽으로, 즉 밖으로 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힘의 효율적 전달 측면에서 여성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비껴난 방향으로 다리가 움직이니까요. 스쿼트를 할 때도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스쿼트를 할 때 Q각이 상대적으로 작아 넓다리 네갈래근의 안정적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Q각으로 인해서 일직선으로 스쿼트를 하기에는 무릎이 외측에 힘을 더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Q각은 남녀의 포즈에도 차이를 주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달리거나 서 있을 때 허벅지가 모인 채 종아리가 밖으로 향하는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W자 앉기 역시 여성이 많이 앉는 포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Q각 역시 운반각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묘사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진짜 해부학의 마지막 역입니다. 발. 발을 살펴봅시다. 발이야말로 정말 잘 안 그리는 부위인데요. 전신 드로잉할 때도 대부분 신발을 신거나 맨발 캐릭터라고 해도 멀리서 잡는 경우가 많아서 발에 대한 세부 묘사는 종종 축약되기 일쑤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만 그리기에는 전혀 친하지 않은 발입니다. 이렇게 발의 형태가 복잡한 건 우리의 발이 단순히 몸의 하중을 견디고 서는 직립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이라는 네 발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의 형태를 복합적 아치 형태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앞부분은 발가락이 있고 발 바깥쪽은 아치 형태에서 돔 형태로 지면에 닿고 뒤쪽으로는 뒤꿈치가 있는 형식으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죠. 암기도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는 두 발로 서서 걷는 동물입니다. 단순히 서 있기만 한다면 일자 형태의 평평한 발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걷는다 또 뛴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지면이 단순히 평지만 있진 않잖아요. 온갖 험난한 장애물과 경사면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평평한 발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지면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치 형태라는 기적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렇게 진화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지면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치 구조의 특성상 스프링 같은 도약력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평발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괜히 달리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공학적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립을 위해서 바깥쪽은 지면에 닿는 반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가쪽으로 지면에 닿는 영역이 늘어남으로써 보다 두 발로 섰을 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치의 형태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 발가락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전진된 형태를 하고 있는 만큼 뒤를 받쳐줄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뒤꿈치입니다. 아치의 후면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서 있는 발을 그릴 때 발 전체의 안정감을 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실제 발목에서 떨어지는 뒤꿈치의 돌출 정도를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그리곤 합니다. 뒤꿈치는 발 후면에서 이렇게 가쪽으로 치우친 영역에 있습니다. 발가락입니다. 우리가 직립했을 때 무게중심을 가장 많이 지탱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우선 발가락 자체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앞서 팔 부분에서 손가락 마지막 마디 기억나시나요? 발가락은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잘라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접근이 쉬울 겁니다. 다만 발톱은 손톱보다 작은 편이라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엄지발가락의 경우 다른 네 발가락에 비해 훨씬 크고 볼륨감 있게 그리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발가락이 붙는 흐름을 보시죠. 정면에서 본 발가락의 흐름은 아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위에서 본 발가락의 흐름은 어떨까요?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S라인에 그 흐름 그대로 뻗어나온 곁가지가 네 발가락이 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발의 전체적인 라인이 그려지시죠. 뒤꿈치가 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세와 아치의 빈 공간, 그리고 발가락의 흐름,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발의 동세를 살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세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의 경우 뼈와 근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발의 예시를 해설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쪽에서 바라본 측면의 발입니다. 발목에서 발등으로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있죠. 이 각도에서는 엄지발가락까지 그리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뒤꿈치도 돌출되어 나옵니다. 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장단증근에서 내려온 뒤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이 지나간 빈 공간입니다. 발바닥의 윤곽은 아치가 움푹 패인 것을 염두에 그려줍니다. 엄지발가락에서 엄지 모공근과 엄지 굽힘근이 합쳐져 생긴 굴곡이 있고요. 뒤꿈치에 발바닥 너림줄로 돌출된 굴곡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목하게 아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바라본 발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동일하죠? 다만 지면을 지탱하는 발바닥 쪽인 만큼 안쪽보다는 평평한 발바닥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까지 겹쳐서 그려야 하죠. 발 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의 묘사도 여전합니다. 하체에 대해 전부 다뤄 보았는데요. 팔보다는 단순한 구조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의 각 부위를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타 여러 팁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